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자신의 집권위기 행정부 농림부 장관으로 브룩 롤린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차기 농림부 장관으로서 브룩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중추인 미국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진두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농부들을 지원하고 미국 식량 자급을 옹호하며 농업에 의지하는 미국 소규모 마을의 복원을 위한 브룩의 헌신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는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로 소속 인사들은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캠프와 긴밀히 협력하며 차기 행정부의 정책 수립을 도왔습니다. 롤린스 농림부 장관 지명인은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내 정책위원회 국장 대행을 역임했습니다. 텍사스 글렌루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롤린스 지명자는 텍사스 A&M 대학에서 농업개발을 전공했고 법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농업 부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전면적인 관세를 다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어제 일본인 납북자들의 조기 귀환을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 개최 노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어제 일본 도쿄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과 지지자들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납치는 국가 주권 침해 행위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일본 정부는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환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북한 양국 간 불신이 커지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일본과 북한이 2002년 채택한 평양선언의 기본으로 돌아가 22년 선언된 내용을 대승적 관점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북 평양선언은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후 합의한 공동문서로 국교 정상회담,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일본인 납북 문제 등이 핵심입니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회 요코타 타쿠야 대표는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누나인 요코타 메구미를 비롯한 모든 납북자들이 구출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구미 씨는 13살이던 지난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카타시에서 하교길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타쿠야 대표는 이어 사랑하는 가족의 귀환을 기다리던 많은 부모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 80년대 최소 17명의 자국민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2002년 일북 정상회담 이후 돌아왔지만 나머지 12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제한 해제를 시사했습니다. 어제 영국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레드라인, 즉 한계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자유의 논리에 따라 프랑스가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장관은 원칙은 정해졌고 우리의 메시지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잘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사일은 스칼프로 영국의 스톰 쉐도와 동일한 무기입니다. 양국은 이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큼스의 제한을 해제했고 이어 영국도 스톰 쉐도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이 장거리 미사일들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세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이 어제 자신이 암살되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그의 부인 하원 의장 등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P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겨냥한 암살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암살되면 마르코스 대통령과 가족을 죽이도록 자신의 경호원에게 지시했다면서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따른 두테르테 부통령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은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으며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행해진 부통령의 위협을 국가 안보 문제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을 맡은 도성민입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의 화제 소식, 한반도 주요 소식,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입니다. 11월 셋째 주에는 어떤 소식이 화제였을까요? 세계 최고의 미녀를 뽑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20년 만에 금발 미녀가 탄생했습니다. 치매를 걱정한다면 65살에는 반드시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평화의 공간이어야 한다는군요. 유엔이 지정한 국제기념일 세계 화장실의 날 소식 화제의 해시태그에서 알아보고요.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또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텍사스를 미국 영토로 합병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샘 휴스턴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금발의 미스 유니버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2024년에 최고 미녀로 21살의 덴마크 여성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16일 멕시코시티에서 대회가 열렸는데요. 덴마크 대표로 참가한 빅토리아 키에르 타일비그 씨가 최고 미녀를 위한 가운과 왕관을 썼습니다. 70년이 넘는 대회 역사상 덴마크 여성이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은 처음이고요. 금발머리 여성이 왕관을 차지한 것도 20년 만입니다. 타일비그 씨는 대학에서 마케팅과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자신을 동물 보호론자이자 사업가 그리고 전직 프로댄서라고도 설명했는데요. 이미 6살 때 속눈썹을 풍성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일로 돈을 벌었답니다. 타일비그 씨는 5명으로 압축된 최종 무대에서 인터뷰로 주목받았습니다. 1위, 2위, 3위를 가리는 자리였는데요. 지도력과 회복력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질문에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심사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지금과는 어떻게 다르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바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매일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든 계속 노력하십시오. 나는 변화를 원하고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고요. 미스 유니버스는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물음에는 세상의 도전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동물이든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든 소외된 존재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2024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는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18살에서 28살 사이에 미혼 여성으로 제한했던 참가 조건을 없앴습니다. 전 세계에서 120명의 미녀가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미녀로 참가했고요. 몰타 출신의 40살 여성을 포함한 30명이 본선에 올랐고 수영복 심사,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무대를 걸으면서 미인으로서의 신체 조건도 평가받았습니다. 65살에는 금주 필수. 삶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두려운 질병, 알츠하이머로 대표되는 치매는 고령화 세상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뇌질환입니다. 치매를 피하려고 식습관에 정성을 쏟고 뇌를 활성화한다는 운동에 신경을 쓰는 등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국가도 나서서 예방과 관리를 강조하는 질환인데요. 미국의 한 신경과학자가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65살이 되면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로 있으면서 인간 두뇌를 주제로 한 20여 권의 책을 쓴 리처드 레스탁 박사가 기억을 위한 완벽한 가이드 정신 강화의 과학이라는 저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그 강도는 약한 편이지만 뇌신경세포의 독으로 작용한다면서 뇌신경세포 보존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면 어떤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하고 그 시기는 65살부터라고 설명했습니다. 65살이 되면 치매 위험이 5배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랍니다. 이후에는 5년마다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과한 음주가 뇌를 축소시키고 그 과정에서 기능이 떨어진 뇌는 기억력이나 인지장애 등의 치매를 유발한다는 것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65살이 넘으면 몇 주에 한 번 단 한두 잔의 술도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 매년 11월 19일은 UN이 정한 세계 화장실의 날입니다. 세계 수십억 명이 안전하지도 않고 적절한 변기도 없이 사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에 UN이 국제기념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올해의 공감 구호는 화장실, 평화의 공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위생적으로 또 공간적으로도 안전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변기, 물줄기를 바꿔가며 자동 세척해주는 변기를 추구하는 시대에 집에 변변한 화장실이 없는 사람이 36억 명이 넘고 6억 7천만 명 이상이 가려주는 시설 하나 없는 노상에서 배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의 공동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손을 씻을 깨끗한 물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배설물을 모아서 처리할 시설도 없어서 비닐봉지나 용기에 모아서 아무 곳에나 버리는 무심한 처리를 날아다니는 변기 문제로 비유하면서 중세시대 같았던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PR은 화장실이 없다는 것, 변기가 없다는 것은 사생활 보장이 없는 존엄성 상실의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병균 덩어리인 배설물은 흙과 물로 흘러들어가는데 그것을 만지거나 마시고 먹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겪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라는 겁니다. 노상 배변이 유발하는 문제는 비단 가난한 나라 걱정만이 아니며 폭우와 홍수, 태풍 또는 전쟁으로 파손된 화장실 등의 위생처리 시설 문제는 그 어떤 나라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화장실이 평화로운 곳이어야 한다는 구호는 특히 소녀와 여성들을 위한 보호이기도 합니다.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되는 소녀와 여성이 몸을 가려줄 화장실이 없어 학교에도 못 가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어두운 시간을 찾지만 그건 성폭행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세계 모든 사람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한 주간의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본 해시태그였습니다.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소식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영변 핵시설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고 신고되지 않은 또 다른 핵시설인 이 강선단지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IAEA가 20일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 성명을 통해서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면서 영변의 경수로가 간헐적으로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그 경수로를 어떤 목적으로 가동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로시 사무총장은 경수로 시운전이 진행 중인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경수로 시운전은 일반적으로 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모든 시스템과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네. 자, 북한은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시설, 그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했었죠.
네, 맞습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9월에 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 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과업을 제시했다면서 이 날짜 미상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예, 당시에 북한 매체에 실린 사진에는 최신 시설 안에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HU를 얻는 데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 그리고 연속 농축을 위해서 이 원심 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빈틈없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IAEA 측은 그러면 이 시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로시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북한이 당시에 공개한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 평양 인근에 있는 강선 단지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네, 그는 강선의 미신고 농축 시설과 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반을 더 강화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별관에 원심 분리기가 설치된 사진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원심 분리기 수를 더 늘리겠다는 김 위원장 발언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영변 핵시설 말고도 이 풍계리 핵실험장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중대한 변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는 여전히 완료된 상태라고 평가했는데요.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고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의 그 북한군 동향을 국회에 보고했다고요?
네, 한국 국정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군에 배속돼서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 여당과 야당 간사는 국정원이 11군단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군 1만 천여 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쳤고 10월 하순쯤부터 크루스크로 이동 배치된 걸로 파악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또 이들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된 걸로 파악된다고 국정원 밝혔습니다.
예, 북한 병력이 러시아의 공수여단 또 러시아 해병대에 배속돼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네, 한국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북한군이 적의 후방 침투와 교란을 주된 목적으로 특수전에 투입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무의 성격과 러시아 군과의 사전 훈련 부족 등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홍민 박사는 적 후방으로 침투해 교란하는 역할을 하려면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협동성 등을 종합적 또 입체적으로 갖춰야 해서 사전에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으면 상당한 희생이 따를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그 군인들을 더 보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국정원은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서 북한이 추가로 파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네, 국정원은 전쟁이 오래가면 당연히 병사들의 희생이 많아져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추가로 파병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북한 병력 규모를 두고는 12,000명에서 15,000명으로 밝힌 우크라이나 정부의 추정치와 차이가 나는 것에 북한군의 군수장비 운용 인력 변동에 따라서 이 수치에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선택한, 많이 읽은 기사. 자, 북한이 군 병력을 우크라이나로 보낸 대가로 러시아에서 잠수함 관련 기술 이전받을 것이라는 말이 미국 쪽에서 나왔다는 기사였죠?
네, 그렇습니다. 세미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19일 미국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이 파병에 반대 급부로 러시아에서 잠수함 기술과 추진 기술을 받을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국의 관계가 위험하고 거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러 협력 강화가 이미 위험한 상황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이 복잡하고도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는 두 나라가 상대방의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동맹국에 더 많은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통일을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하고 또 한국이 같은 민족이 아니고 불순한 나라라고 비난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도 거론하면서 이런 지각 변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도 언급했군요.
네,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국 대륙 전체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최대의 사거리가 7,000km 이상 탄도미사일을 실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 ICBM 관련 핵심 기술로 꼽히는 대기권 재진입의 역량을 아직 확보하진 못한 걸로 평가했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에도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네, 지난 1일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 총국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이 최대 정점 고도 7,687.5km로 상승해서 1,001km를 85.9분 동안 비행한 후에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 수준의 차이가 난 것이 체제 차이가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진단이 나왔군요.
네,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교수가 최근 BOA와의 회견에서 제도, 경제 규칙, 정치 시스템 규칙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체제가 북한과 상당히 다르며 이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경제학 교수인데요. 오랜 기간 사회 시스템이 국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한반도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존슨 교수가 한반도를 주목한 배경이 궁금하군요.
네, 그는 먼저 한반도가 매우 중요하고 두 국가로 나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구 관점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문화, 기타 속성을 가지고 매우 유사하게 시작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다르게 행동하거나 성과를 거둔 곳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따라서 북한과 한국의 경제 성과가 큰 차이를 보인다면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그 놀라운 발전을 이룬 원인으로 어떤 항목을 꼽았습니까?
네, 존슨 교수는 먼저 큰 차이가 1950년대에 시작해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시장에 기반한 경제를 운용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또 한국이 1960년대와 70년대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체제였지만 민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민간사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규칙들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는 그 시장경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북한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했군요.
네,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경제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분명히 극도로 전체주의적인 체제고 이런 체제는 개인의 주도권과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모든 형태의 민간 사업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존슨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또 지도력의 권력, 핵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한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북한의 주민들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존슨 교수가 해법으로 제시한 게 있군요.
네, 어떤 형태로든지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자유화가 시도된 바 있지만 분명히 민간 기업을 더 확장할 여지가 있어야 하고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존슨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민간 부문이 착취, 부패 혹은 다른 억압적인 메커니즘의 위험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있다는 VOA 보도 기사도 독자들이 많이 읽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VOA는 한국 기업 소유 부지에 대형 물체가 등장하고 이 차고지에서 버스가 사라졌는데 올해는 유독 이런 변화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예, VOA는 개성공단을 찍은 위성 사진을 근거로 빨리 세울 수 있는 간이 건물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여전히 개성공단에서 모종의 활동을 벌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개성공단 부지 안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겁니까?
네, VOA는 공단 내 버스 차고지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 차고지에 있는 버스의 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네.
예, 과거 한국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에 북측 근로자 출퇴근을 위해서 한국현대자동차가 만든 에어로시티 버스 290여 대를 제공했습니다.
네.
네, 이들 버스는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2016년에 260여 대가 개성공단의 차고지에 남겨졌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차량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개성공단에 남겨둔 출퇴근용 버스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네, BOA는 최근에 차고지에 130대 정도가 있었는데 새 사진으로는 추가로 차량이 정리되면서 그 수가 더 적어진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BOA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BOA는 지난 9월에 개성공단 내 도로 약 21곳에 횡단보도가 새롭게 칠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네, 또 최근에 공단 내 한 부지에 가로 50m, 세로 10m 크기의 건물이 들어선 걸로 나타났고 이전까지 수풀이 우거진 빈 공터 여러 곳에서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한 흔적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성 쪽 기존 출입구를 새로운 형태로 만들고 출입시설의 외곽에 가로 37m, 세로 22m 크기의 새로운 건물을 만들었다고 BOA는 밝혔습니다.
네. 폐쇄된 개성공단에서 왜 이런 움직임이 있을까? 이 부분은 궁금해지네요.
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 9월 BOA에 개성공단에서 포착된 여러 변화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정책의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정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올 1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건데요. 매년 20개 시와 군에 10년 동안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네,
한편 뱁슨 전 고문은 이미 개성공단에 공장들이 있으니까 새로 짓기보다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발전시키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시설 자체를 먼저 활용하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현대식 공장이 많은 개성공단에 새 공장을 짓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한창 때는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자가 뭐 몇만 명이 일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곳은 2005년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120여 개 한국 기업이 최대 5만 명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서 공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후에 한국 정부가 이 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는데요. 이후 북한은 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동결하고 2020년에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참신한 발상으로 회사를 차린 한국 청년들의 신생 기업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디자인 스타트업 푸들의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동해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디자인 스타트업 푸들은 일회용기, 또 밀폐용기 문제점에 주목해 다회용기 푸들플라이트를 개발했는데요. 윤채영 대표는 이 푸들플라이트를 선보이면서 다회용기 공유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매력적인 트렌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창업 초부터 지켜왔던 원칙이 환경기업이라고 해서 환경을 앞단에 내세우거나 이제 고객들에게 이게 지속 가능한 거니까 친환경이니까 이걸 해야 해 하는 강요의 방식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셜 벤처들의 역할은 환경 운동가 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많은 친환경 기업들이 친환경에 정말 진심인 소수 고객분들을 잡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런 고객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에 관심은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대다수의 시민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사실은 사회가 바뀌는 것이고 기업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진정으로 임팩트가 발생한다고 믿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진 디자인과 브랜딩이라는 그런 강점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다용기 문화를 트렌드로서 또 어떻게 보면 패션으로서 접근을 해서 환경 아이템님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멋있고 갖고 싶다 해서 발을 들이지만 그게 알고 보니 정말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다회용기 업체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간다는 점을 꼽았고요. 대학 동기들과의 첫 창업이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또 그 과정에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들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고 창업부터 시작했던 것도 있었고 또 경영이나 기술적인 공부 없이 시작했다 보니 굉장히 처음에는 정말 많이 헤매기도 했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 자체가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저희가 가진 약점, 오히려 대학생 창업이라는 점들이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배분들 그리고 앞서서 그런 창업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정말 선뜻 도와주신다고 그런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신 많은 분들이 손을 내어 도와주셨고 그분들이 멘토가 되어서 정말 많은 조언들과 도움을 아끼지 않아 주셨던 것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버티고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푸들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도시공생 프로젝트, 1유로 프로젝트와 협업하고 있는데요. 1유로 프로젝트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 좋은 도시, 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여러 사람, 또 브랜드가 모인 문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푸들을 소개하고 또 소비자가 커피와 음식을 주문하면 푸들이 개발한 다회용기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소감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디자인이 강점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유로 프로젝트 들어오기 전까지는 B2B나 B2G 위주로만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의 실제 반응을 보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피드백을 얻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원유로에 들어온 이후로 소비자분들이 정말 저희 제품에 대해서 정말 좋아해 주신다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또 반면에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점들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아쉬운 부분들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 한 분 한 분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이런 그런 진짜 피드백들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원유로에 들어온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제품은 완성이 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문화화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 디자인까지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시점에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용기를 이렇게 좀 제안하는 방식들이나 서비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다회용기 문화에 대한 이해도 컨셉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그런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관들을 전달하는 그런 소통의 방식 자체가 기존에 잘못됐던 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을 많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스타트업 푸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또 지금까지 달려온 만큼 눈에 띄는 성과들도 있었는데요. 윤채영 대표는 그러한 기쁨을 만끽한 순간보다는 고민해왔던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기쁨의 순간보다는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95%인 게 창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우리의 제품이 완성되고 첫 공간이 생기고 첫 투자를 받고 그런 하나하나의 좀 전환점들 그리고 성장의 포인트들을 마주했을 때 정말 다 같이 고생을 해서 이뤄낸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는 그 짧은 순간의 희열이나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는 못 느끼지만 지금 시장을 돌아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기업에서 지금 제품을 양산하는 기업 그리고 공간을 가지는 기업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돌아봤을 때 좀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힘들지만 그 매순간 매순간 우리가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장해오고 있다는 것들을 좀 잊지 않고 계속 상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강점이나 단점이 사람에도 있듯이 모든 브랜드에도 사람하고 똑같이 강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 이렇게 단점을 메워서 모두가 싫어하지 않는 그냥 무난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저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브랜드는 단점을 그냥 잘 다듬어가지고 둥글둥글한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것들을 극대화할 때 매력적인 브랜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사회를 바꾸고자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브랜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을 때 정말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 그 점들을 계속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친환경 사회적 기업으로서도 더욱더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앞으로 성장을 하면서 스타트업들은 필연적으로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계속 조금 조금씩의 전략 수정을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는 저도 지금 시점에서 미지수지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성, 그러니까 소셜 임팩트와 경제적 임팩트 두 가지를 밸런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그 비전 자체는 끝까지 놓지 않고자 좀 지켰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을 해오면서 이 팀원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지금 저하고 강종현 공동대표가 이제 어느 정도의 포션을 나눠서 경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희성 디자이너가 이런 제품의 양산이나 모든 브랜딩을 굉장히 챙겨주면서 이런 것들이 잘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양지은님이라는 이제 지금 이 매장 최근에 합류해서 같이 일회용품 없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또 주고 있는 친구가 최근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푸들에서 디자인을 맡은 김희성 디자이너 역시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서로 몰랐다가 이 푸들을 통해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들에서 지금 같이 디자인을 맡고 있는 김희성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사실 이 창업 시작했던 초창기 멤버는 아니었고요. 플레이트 세븐을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맡던 제품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분들과 이 대표님들이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양산 직전에 투입이 돼서 잠시 이제 도와주다가 원래 하고 있던 디자인이 있었는데 제 디자인이 갑자기 되게 되어서 제 디자인을 양산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 컵도 디자인하게 되고 이제 다음 것도 디자인하게 되고 하다 보니 이제 네, 합류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몰라. 그 이전에 디자인을 맡았던 분이 제 동기였고 대표님들이랑은 모르던 사이였다가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그렇게 창업 생각을 그 전까지는 못 해봤어서 되게 용감하다. 너무 어린데 뭔가 이렇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사실 김희성 디자이너는 청년 창업을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푸들이 디자이너 회사라는 점,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고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푸들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54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1980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전직 배우이자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공화당은 강력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했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가 카터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지만 민주당은 다시 한번 카터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를 비롯한 카터 행정부의 문제로 많은 미국인이 더는 미국이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미국인 유권자들은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레이건 후보는 800만 표 이상의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은 선거에서의 큰 승리를 레이건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1981년 1월 20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미 합중국 제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취임식 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새 행정부의 목표에 관해 연설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주요 목표는 연방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높은 세금과 불필요한 법률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이 직면한 위기에서 정부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자신과 함께 일할 거라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수십 년에 걸쳐 우리를 잠식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며칠 안에, 몇 주 안에, 혹은 몇 달 안에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라질 겁니다. 이 어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이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자유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합중국의 제40대 대통령이 된 로널드 레이건은 1911년에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판피코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아버지의 직업은 판매사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건의 가족은 늘 경제적으로 쪼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레이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한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레이건은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와 수영선수로 활약하는 뛰어난 운동선수였습니다. 여름에는 지역 수영장에서 인명구조요원으로 일했는데 어느 해에는 27명의 목숨을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레이건은 고등학교 때 교내 연극에도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어머니가 연극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연극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작은 대학인 유레카 대학에 진학해 경제학과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재학 중이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연극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연극이 끝났을 때 레이건은 세상 어떤 것보다 그 배우의 대사를 읊고 싶었다고 말하며 배우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로널드 레이건은 배우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배우가 되기 위해서 뉴욕이나 할리우드에 가기에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레이건은 연극 배우가 되는 대신 라디오 방송국에서 운동 경기를 중계하는 스포츠 아나운서로 취직하려 했습니다. 레이건은 스포츠 방송 진행자로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식축구 경기 중계를 녹음했습니다.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미식축구 경기를 중계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스포츠 방송 진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아이오와주의 작은 도시인 데븐포트에 있는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레이건의 창의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대공황을 겪고 있는 시기였는데 레이건은 운동 경기를 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진행자로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레이건은 아이오와주 주도인 디모인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시 일리노이주 대도시인 시카고로 이동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시카고에서 야구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카고 야구팀이 캘리포니아로 원정 경기를 떠날 때 레이건도 캘리포니아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레이건은 카메라 테스트를 받으며 영화 배우 면접을 받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영화사는 친절하고 잘생긴 이 청년이 마음에 들었고 레이건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레이건은 영화사와 전속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하면서 영화 배우로 나서게 됐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B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물은 텍사스를 미국 영토로 합병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샘 휴스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박영섭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텍사스를 미국 영토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샘 휴스턴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주의 여러 장교들은 소규모 군대를 조직해서 휴스턴의 허락 없이 멕시코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들 장교들은 병사들에게 멕시코에 가면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휴스턴은 멕시코 공격은 잘못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사령관직을 물러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텍사스인들에게 오랜 스페인 기지 알라모를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멕시코 군대를 알라모 기지로는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836년 텍사스 대표들은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산 안토니오로부터 메시지가 한 통 전달됐습니다. 산타 아나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멕시코 군대가 알라모에 있던 미국인 약 180명을 공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텍사스 군인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아무도 알라모를 구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텍사스 대표들은 멕시코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립선언은 3월 2일 서명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샘 휴스턴은 텍사스 공화국의 군사령관으로 선출됐습니다. 휴스턴은 취임 직후 샌안토니오로 갈 걸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사이 병력을 5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알라모를 돕기 위한 군대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샌타 아나군은 기지를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텍사스 전사를 모두 살해했습니다.
멕시코 지도자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반대하는 모든 텍사스인들에 대한 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인들은 머지않아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산타 아나 군대는 골리아드라는 곳에서 300명 이상의 텍사스 병사들을 체포했습니다. 병사들은 항복하면 전쟁 포로로 처리해 미국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멕시코군의 말을 듣고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 모두 교회로 끌려가 총살당했습니다.
휴스턴의 부대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전쟁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적었습니다. 휴스턴의 유일한 희망은 이들을 철수시켜서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휴스턴 군대는 샌타 아나 군대에 앞서서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샌타 아나의 1200명 부대는 샌 제신토강 부근 평평한 초원에 캠프를 쳤습니다. 1836년 4월 20일에 휴스턴군은 장차 텍사스가 되는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텍사스 군대는 초원의 북쪽 끝을 걸쳐 긴 종대를 이루어 포진했습니다. 그런 다음 멕시코군 캠프로 접근해 갔습니다. 휴스턴이 지휘하는 텍사스군은 멕시코 방어선에서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곳까지 접근한 다음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알라모를 기억하라라고 소리치며 공격을 가했습니다. 샌 제신토 전투는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멕시코군의 완전 참패였습니다. 텍사스군은 6명 사망, 부상 24명에 불과했습니다. 샘 휴스턴도 부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텍사스군은 수백 명의 멕시코군을 사살하거나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샌타 아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휴스턴은 텍사스인들에게 샌타 아나를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이 멕시코 지도자가 대피했다면 그는 분명 다시 군대를 이끌고 텍사스를 공격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일단의 텍사스 군인들이 왜소하고 슬픈 얼굴을 한 멕시코군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텍사스군은 그를 그냥 돌려보낼 뻔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을 멕시코군 포로들이 있는 대로 데리고 가자 멕시코 군인들은 일제히 엘 프레시덴테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바로 센타 아나였던 것입니다.
휴스턴의 여러 장병들은 그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휴스턴은 그가 살아있을 때 더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산타 아나에게 텍사스 독립을 승인하는 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뒤 산타 아나는 멕시코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휴스턴은 영웅이 됐습니다. 텍사스 주의 도시 휴스턴은 바로 그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신생 독립국이 된 론스타 공화국, 즉 하나의 별이라는 론스타 리퍼블릭이 됐습니다. 텍사스는 1836년 샘 휴스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휴스턴은 즉각 정부를 구성하고 강요들을 임명했습니다. 법원도 구성하고 우편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정부 운영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군대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군인들은 보수나 급식에 불만이었습니다. 일부는 신생국을 전복하고 멕시코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휴스턴은 군인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에게 텍사스에 해가 드는 일은 어떤 짓도 하지 말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들은 그의 말에 순응했습니다. 텍사스 공화국 대통령 재임 2년 후 휴스턴은 국경 안전을 이룩하고 재정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텍사스 공화국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휴스턴은 텍사스를 미국의 일부로 편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북부의 주들은 텍사스를 하나의 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주 요인은 노예제에 대한 남북 간의 이견이었습니다. 텍사스가 주로 편입되면 노예 인정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1840년 휴스턴은 마가렛 리아와 결혼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모두 8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1841년 텍사스는 휴스턴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때 텍사스 정부는 극심한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멕시코군이 다시 텍사스로 들어왔습니다. 휴스턴은 텍사스 군을 보내 그들을 막게 했습니다. 침입자들은 다시 물러났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텍사스와 멕시코의 분쟁은 계속됐습니다.
1844년 미국에서는 제임스 폴크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텍사스 합병을 위한 결의안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진지한 토론이 있은 다음 텍사스 영입안은 통과되고 정식 법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로써 텍사스는 1845년 12월 29일 미국의 제28번째 주가 됐습니다. 샘 휴스턴은 텍사스 주의 첫 상원의원의 한 사람으로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휴스턴은 텍사스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때는 미국에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노예 문제는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북부에서는 새로 영입된 주들이 노예제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859년 텍사스 주민들은 샘 휴스턴을 주지사로 선출했습니다. 이때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남부의 연방 탈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텍사스 주민들은 많은 수가 연방 탈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휴스턴은 그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1861년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많은 텍사스인들은 여전히 연방 탈퇴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휴스턴은 이들에게 링컨이 어떤 지도자인지 좀 더 두고 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다. 텍사스 주도 장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자고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가 열리기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5개 남부주들이 연방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자신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휴스턴은 그러나 거듭 텍사스인들에게 탈퇴를 하지 말고 합중국의 일원으로 남아있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모임을 강행한 대표들은 표결을 거쳐서 텍사스의 연방 탈퇴에 찬성하고 독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남부 연맹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휴스턴은 이 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휴스턴은 자신이 텍사스를 너무나 사랑하며 이곳이 내전에 휩쓸려 피비린내 나는 곳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휴스턴은 주 지사직에서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그의 공직 생활도 막을 내렸습니다. 휴스턴은 그 후 몇 년 동안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지내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휴스턴은 미국이 남북전쟁의 유혈 사태로 시달리는 1863년 7월 26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상으로 샘 휴스턴 1편, 2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